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 감독의 직분이 무엇인가, 그리고 집사의 직분이 무엇이고 자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직분을 받은 그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밝은 빛 안에서 길을 우리가 가르침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도들은 그리고 직분자들은 이 디모데전서 3장 이 말씀을 붙들고 두고두고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곧은 길이 무엇인가, 바른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항상 깨닫고 자기를 이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하나님 앞에 다시 바른 자리, 옳은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 디모데전서 3장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충성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죠? 이제 2020년, 이 말도 참 어색하고, 우리 나이가, 죄송합니다. 제가 젊지만은 제 나이도 항상 계산을 해야지 제가 이제 나이가 나와요. 그렇게 시간이 빠릅니다. 이제 2020년도 반이 지났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젠 정말 어제보다 더 오늘 주님 앞에 충성해야 되는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우리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 4장을 보니까요, 꼭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거짓말을 하고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아주 우리를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성령께서 밝히 말씀해 주시기를 그랬습니다.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렇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후일에는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올수록 이런 일들은 더 심하게 일어나게 된다. 믿음에서 떠난다. 배교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이탈하게 되는, 떠나게 되는, 믿음을 자기 스스로 버리는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에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이 말씀, 이 목회 서신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너도 깨어 있어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부단히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된다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어렵습니다. 1장 18절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1장 18절을 보면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싸울 때에는 분명히 무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싸울 수 있습니까?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었던 지도해 주었던 그 예언의 말씀, 대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부단히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우리가 배도하는 일이 없이 절대 예수를 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싸움을 등한히 하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그만큼 소멸되고 성령으로 살아갈 기회들을 많이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참 이것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교회를 돌보면서 아주 심각하게 여긴 것이 바로 이 배도의 문제, 예수를 버리는 문제, 마지막 환난의 때 그리고 유혹의 때 미혹을 받아서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참 많이 가슴 아파하고 그런 말씀을 많이 주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날 전에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그런데 그 일이 없을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그 예언한 말씀, 그 대언한 말씀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데 사탄이 그것을 알죠. 그래서 그 말씀을 혼탁하게 하고 그 말씀에 거짓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짓된 말씀을 붙잡고 죽음에 이르도록 얼마나 그 교활한 공격과 그 미혹이 심한 때가 되었는가. 그 미혹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아, 주님 오실 때가 되었구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도들은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비밀한 말씀, 믿음의 도와 경건의 비밀을 밝혀 주시옵소서. 지극히 선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그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들이 일하고 수고하고 그렇게 노동하는 그런 방법으로는 열리는 이 경건의 비밀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왜 사람들이 이렇게 미혹이 되고 이단에 빠지게 되는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그것을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보라 하는 걸 말씀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 보니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믿음에서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 지체들이 이제는 믿음을 버리고 배교해서 디모데후서 후서를 보니까 그들이 악성 종양같이 퍼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때는 신실하게 섬겼던 종들이었지만 근데 그들이 결국 무엇으로 판명되었습니까? 악성 종양이다. 그들의 말이 그렇게 교회를 어지럽히고 많은 사람들을 배교하게 만들고 배도하게 만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경건 생활에 우리는 힘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기도하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라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라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정말 판이하게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그 결과 자체가 이 사람과 저 사람이 똑같다,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정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똑같이 살지 않습니다. 사는 동안 예, 그렇습니다 주님 하면서 기도하는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복음의 도를 믿고 전하게 하시는, 그것이 벌써 은혜 받은 삶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과 똑같은 결과, 절대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같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신 이 한 날에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면서 기도하면서 부단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넘어지게 되었는가? 2절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미혹하는 영은 사탄이죠.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또 귀신의 가르침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귀신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하는 것이 귀신입니다. 허황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떠나게 되는가?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진 양심과 일반 사람들이 가진 양심은 전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한 양심을 가지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깨끗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심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그 양심에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양심이 병들게 되는 일을 모든 사람들이 다 겪게 된 것이죠. 본인들은 알지 못합니다. 이 양심이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깨끗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양심은 어떤 일을 하냐면 불의함이 발견되고 죄가 발견됐을 때 그것에 경고를 보내고 그냥 지나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양심. 양심이 살아있을수록 그 불의함이 결코 가볍지 않도록 우리 안에서 요동하게 만드는 것, 그냥 두고 보지 않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양심입니다. 양심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분별하게 되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양심이, 타락한 양심이 남아있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대부분 부모님 공경합니다. 그렇죠? 부모님에게 막대한 사람 없어요. 별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른 사람 앞에서 잘 대접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법으로 그렇게 억압하지 않아도 미운 사람 함부로 죽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했지만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함부로 그렇게 남의 것 도둑질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양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신자들이 갖고 있는 양심은 그것과 전혀 수준이 다른 것이죠. 우리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의 양심입니다. 법 앞에서의 양심, 사회 속에서의 양심,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양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시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 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속박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어제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신명기 5장 26절. 육신을 가진 자가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생존할 수 있으랴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속이 아니고 속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속량해 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을 받아 누린 자가 또 하나 양심의 자유를 누리고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심의 화연을 맞았다 하는 것은 그런 모든 양심의 기능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망가지게 되고 그 죄를 보고서 전혀 마음이 요동치 않고 신호를 보내지 않고 그것을 묵살해버리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화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바울이 살아가던 그 성경 시대에는 종들에게 화인을 찍었습니다. 불에 지진 인두로 그 이마를 지지고 어디 잘 보이는 그 신체 부위에 지져버리는 것이죠. 그게 화인이에요. 이 종들이 도망가면은 다시 이 종을 붙잡아다가 누구도 다 확인할 수 있도록 이마에다가 이 화인을 찍어버리는 것입니다. 도망가지 말라고. 이 말 속에는 이 양심의 화인 맞은 사람들의 그들의 신분, 영적인 위치가 바로 죄의 종이 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교회 리더처럼 보이고 겉으로는 감독이요 집사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실제 그의 영적인 위치가 어디 있는가? 바로 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그것을 절대 머리로만 받지 말고 반드시 마음으로 내려와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삶으로 그 말씀이 옮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에서 자꾸 미움이 일어나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죄의 통치를 자꾸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데는 정말 더디고 어렵고 가뭄에 콩나듯 거의 그 말씀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데 너무나도 적극적으로 빨리 비판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는 이렇게 죄에 신속하게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의 위치는 죄의 종이지 충성된 청지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내 안에 죄가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정말 큰일 난 줄 알고 이제까지 수토록 그 회개의 촉구를 받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찔림을 받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그 무수한 기회들과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그 회개의 기회들을 놓쳐버리고 살아갈 때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되어서 전혀 이제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고 작동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어버렸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이 교회 리더가 되고 중직자가 되어서 이제는 성도들을 가르치고 또 구역을 인도하고 또 여러 가지 양육과 훈련의 리더로 쓰임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위치와 본질은 죄의 종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 그 본질과 이 말씀이 너무나도 큰 괴리가 있는 것이죠. 자기하고 맞는 옷이 아닌 것이에요, 이 말씀. 그러면 나중에는 이 말씀으로 그 거짓된 자아의 그 본질을 자꾸만 덧붙이고 포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옷은 아니지만 자꾸만 이 말씀을 이용해요. 자기의 그 거짓된 모습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2절 말씀 뭐라고 나왔습니까? 정확하죠? 화인을 맞아서 외식한다는 거예요. 외식. 말씀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외식하다 못해 말씀을 굴절시키고 꺾어버립니다. 여러분, 참된 신자는 어떻게 합니까? 진실된 말씀이 빛 가운데서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하죠? 아직도 남아있는 죄가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진실한 성도는 자기를 꺾습니다. 자기를 부인합니다. 자기를 버리기까지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버리는 행위를 회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과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자기는 절대 자기를 꺾지 않습니다. 대신 말씀을 꺾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덕지덕지 자기 편한 대로 여기 갖다 붙였다 저기 갖다 붙였다. 이단들이 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정해놓고 그리고 말씀을 여기 붙였다 저기 붙였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니까 여기 갖다 붙였다 저기 갖다 붙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꺾지 않고 자기는 죄에서 벗어나질 않고 그 속에는 그저 큰 교회를 운영해서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그 욕심이 가득 차 있을 때 말씀이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말씀을 굴절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그 사건 같은 본질이 있는데 그 욕망이 있는데 말씀을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말씀을 꺾어버리고 말씀을 거짓으로 전하고 사람들을 그 배도의 길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자기는 죄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않는데 그 죄를 그 은밀한 죄 속에서 지내려고 이 말씀을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는 듯이 말씀을 꺾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무율법주의로 나가고 어떤 사람은 율법주의로 나가고 좌로 치우쳤다가 우로 치우쳤다가 자기는 변하지 않고 말씀만 왜곡하고 변질시키고 자기를 포장하고 위장하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우리가 들은 말씀 머릿속에만 남아있질 않고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오고 우리의 삶으로 내려오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다 맡기면서 성령을 구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 걸음 속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복음에 합당한 우리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쓸 수 있는 청지기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참된 하늘의 평강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간단하게 세 가지. 첫 번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끝까지 이 경건의 생활들, 믿음의 선한 싸움들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말 반드시 우리 회개해야 돼. 그래야 우리 양심이 다시 선한 양심으로 회복이 됩니다. 아주 작은 죄도 크게 여기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아주 큰 죄도 아주 작게 여기게 돼요. 근데 정말 양심이 살아있고 그 영혼이 살아있는 성도들은 항상 이 회개를 통해서 아주 남들은 의식도 하지 못할 그 죄도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쏟고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그 회개하는 아침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처럼 날마다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공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말씀, 그 하나님 말씀의 법 안에서 양심의 자유를 누리고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큰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오늘 은혜를 주시고 오늘 하나님 열어주신 그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서 함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기도도 함께 모여서 힘써 기도하는 성도들과 함께 오늘 기도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린 참으로 연약하오니 이 시간 우리를 도와주시고 오늘 또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지켜주셔서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 은혜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큰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말씀을 이리저리 왜곡하고 말씀을 이용하고 그리고 자신을 외식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탄의 지배를 받고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들로 살지 아니하고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을 은혜 가운데 축복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모든 자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에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며 감사의 삶을 살아가며 능력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가정, 모든 자녀들,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